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디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뎃은 벤헤스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나악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란 라모세는 벤 게슬이니 벤 게벨이니 그는 길라세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빛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리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주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신을 가리키며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바로 섬기겠다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은 좁은 의미의 지혜, 말하자면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판결하는 판결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영역, 곧 그가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다양한 영역들과 그로 인한 결과물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오늘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며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이미 상당한 시기가 흐른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의 기자는 새삼스럽게 4장의 서두에 왜 다시 한번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지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통해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윗은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계를 이룩하였습니다. 주변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며 국경도 넓히며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솔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4장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일으켜냅니다. 그에 따라 오늘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런 대업을 완성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임을 재차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에 의해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왕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린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가 기용했던 신하들, 곧 요즘 말로 말하면 고위급 관리들의 명단을 2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 왕국의 핵심 관료직은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는 이전 아버지였던 다윗이 두었던 직책들과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의 인재 등용법이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국의 고위 관료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솔로몬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먼저 관료들의 직책상에 순서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군사령관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경우에는 제사장직이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직책의 순서는 그 직책의 경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임명권자인 왕의 마음이, 왕의 초점이 과연 어디 쪽에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끊임없이 전쟁 속에 왕국을 안정화했던 다윗의 관심은 어쩔 수 없이 군사령관이라는 직책과 사람에게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경우 제사장의 명단이 고위 관료직에 가장 처음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임을 감안해 볼 때 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왕국의 행정체계를 그런 식으로 재편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임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언의 기자이기도 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을 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잊지 않고 예배를 삶의 구심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원동력으로 생활에 예배화를 실천해 나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 신앙 목표를 지닌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가정은, 한 교회는, 한 사회는, 한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변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관료들과 솔로몬 시대의 관료들의 직책을 비교함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왕국의 규모에 맞게 새롭게 확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관장의 두령이라는 관료직은 다윗 시대에는 없었던 직책이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12지방관장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일종의 관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신 또한 솔로몬 시대에 새롭게 생긴 직책이었습니다. 왕궁의 살림 전체를 도맡아 관정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다윗 시대 때보다 보다 규모가 커진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직책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시대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안주함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국의 규모와 국내 정세를 감안하고 분석하여서 그에 맞게 행정 시스템을 혁신해 나아갔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전 아버지 시대의 그런 관료의 틀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의 세력들이 대두하고 그로 인해 왕국의 힘은 약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제 안정과 번영 그리고 국내외적인 평화는 이루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발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 성장을 위해 매일매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20년 되었다, 또 30년 되었다. 그런 자기 위안적인 체면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다 보면 어느덧 신앙은 정체하고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주님을 더 알고자, 오늘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또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제의 나를 오늘도 고수한다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앞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황홀한 변화산의 감격을 느끼며 흥분한 나머지 거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부여받은 사명을 잊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새신자로서의 감흥만을 만족한 채 그저 안주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산 아래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고 수행해 나가야 할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신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신앙 습관을 바꾸지 않으려 합니다. 예배만 드렸다면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그저 예배만 드리려 합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는 척을 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셈입니다. 결코 균형 잡힌 신앙인, 연륜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구역 모임까지 참여하면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 구역원들이 좋사오니 새로운 사람들이 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낯선 그들로 인해 분위기가 깨질까봐 싫습니다. 잘 모이는 구역이 있어서 분구를 함으로 그동안 소외되고 함께하지 못했던 지체들을 수용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상상하기조차 싫은 부담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환경 속에서 그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닌 신앙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환경 개혁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함께 찾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함께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또 다른 확장과 진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현재 있는 신앙의 수준에 결코 머무르려 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신앙에 모험을 합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들이 예상될지라도 그 어려움들의 난관들을 내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의 성장 관문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 환경에 나를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결코 짧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들어 바로 보다 성장된, 보다 진보된 신앙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앙 성장을 경험하고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시대의 관료들과 솔로몬 시대의 관료들 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 기용에 연속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새롭게 등용되고 새롭게 신설된 그런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의 관리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윗 왕 때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관이었던 여호사밧, 군사령관이었던 분하야,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노동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이 다윗 때에 등용됐던 인물들로 솔로몬 시대에도 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한 지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등용했던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신구 조화의 인사와 그를 토대로 한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솔로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일종의 소모품처럼 취급되곤 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판단에 따라 효용성의 원리라는 그런 명분 하에 가차 없이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효용 가치에 따라 쓰임새가 결정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 명분 덕분입니다. 일반 기업뿐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고용인들이 지닌 신앙을 일종의 압박용 카드로 활용해서 부당하게 대우해도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축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 또한 존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효용성의 논리를 쫓고 또 필요에 따라 사람을 내쫓고 경제 논리에 따라 사람들을 해고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일지라도 크리처런 그릭 기업가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왜 기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몸 불리기를 목표로 한다면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깃발을 애초부터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돈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뿐 자기 기업을 사람 사랑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현장으로 일구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천 기업임을 표방하면서도 피고용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부당한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가장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바로 피고용인들입니다. 그들이 존중받는 기업, 바로 크리스천 기업임을 알 수 있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현재 내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깁니다. 단순한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인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 기업가요. 그런 기업이 바로 진짜 기도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기업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입니다. 이제 7절부터 19절에는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을 관장하던 열두 지방의 장관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열두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절 전반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12명의 지방 장관들을 기용해서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국을 중앙정부와 지방조직으로 이원화해서 구성하고 전국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방의 행정을 그곳의 관장들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혼자 이스라엘 전역을 감당하려 하지도 않았고 관장들을 임명하여 그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과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구석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그는 처음에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의 권면에 따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할과 사명을 분담케 했습니다. 혹여 천부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행정조직 형성을 통해 본인의 짐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보다 조직적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용어 중에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능 선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구의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 주력까지 가능한 그런 능력을 겸비한 만능 선수라는 뜻입니다. 또 농구의 경우에는 공격과 방어 모든 부분에 결점이 없는 선수를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역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역에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야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탁월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홀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기에 내가 지니지 못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 나갑니다.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합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방의 장관의 1차적인 직무는 본문 7절 하반전의 말씀처럼 왕과 왕실을 위하여, 그리고 28절의 내용처럼 왕의 말들을 위해 양식을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몇 가지 부수적인 이익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실의 양식을 확보함으로 솔로몬 왕과 그의 신하들이 오직 국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둘째로 양식의 공급의 책임을 분담함으로 어느 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과증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함으로 왕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지역에서 특산물을 거두어 드림으로 최소한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독과점의 형태를 막게 하고 또 상품 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열두 지방 장관 중에 12절에 등장하는 벤 아비 나답이나 15절에 등장하는 아히마아스가 솔로몬의 사위였다는 사실은 어쩌면 오게티로 보이는 인사 정책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고대 사회에는 왕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포상으로 딸을 주었다는 그런 예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인재 등용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지녔던 솔로몬은 이처럼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을 이원화하여 균형 있게 잘 조직화했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짐을 감당하려 하지도 않았고 또 일부 사람에게 그 부담을 다 지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 깨어있는 행사, 행정, 인사, 지방제도 개편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는 태평성대가 찾아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 당시 인구에 대해 성경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안정이 왕실만의 번영으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아지는 나라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은 수의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는 사실은 백성들이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영위했다라는 것을 부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번영은 자신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 또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에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와 풍요를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반 강의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복에는 문자적으로 창대함, 번영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든 국가든 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번영을 맛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으로는 아브라함이며 나라들로는 로마 제국, 독일, 영국, 미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곧 번영을 선물하실 때에는 자신만의 것으로 그 나라의 것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곧 통로로서의 사명 또한 동시에 부여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였습니다. 곧 단순히 너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곧 누군가의 번영을 위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사명 또한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번영 자체, 이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복주의로 치우치게 되고 또 번영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번영을 자신의 것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 시기의 통치 영역과 그에 따른 인접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강은 유브라데 강을, 또 블레셋 사람의 땅은 지중해 해안을, 또 애굽 지경은 이스라엘 남쪽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솔로몬의 힘이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 영향력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인접국들과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경우 힘을 통해 주변국들을 진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실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외교적인 긴장관계를 풀어가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속성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을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속성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변국들과 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 또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로 인해 일치가 생기고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로 인해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또 다른 사명입니다. 이제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는 솔로몬의 궁정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의 궁정에는 매일 가는 밀가루와 굵은 밀가루를 도합 총 90고루, 요즘으로 치자면 20kg짜리 밀가루가 무려 981포대가 소비되었습니다. 소도 모두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화려한 살림살이를 통해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국은 왕실만 번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까지도 풍요의 혜택을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국의 사치는 분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식탁을 위해 조공을 바쳐야만 했던 그런 인족국들에게도 큰 짐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궁정의 식사 자리는 분명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바울의 청문회 자리를 능가하는 과시의 경연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10배, 아니 100배 이상 사치로 가득 찬 허식의 경연장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왕의 발걸음을 시작했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윗가지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섬기는 밑가지의 왕의 모습으로 처음에 왕의 행보를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처럼 호사스러운 왕국의 식탁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함 속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면모를 지닌 솔로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26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많은 말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일종의 허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의 공동체 밑가지가 되기보다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왕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결국 북쪽 지파들의 반란 앞에 왕국의 분열의 위기를 맞은 솔로몬은 오히려 백성에 대한 멍에를 무겁게 하고 또 한편으로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왕국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윗가지로 섬김을 받으려 했던 솔로몬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는 꺾여지고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며 밑가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본받으려 합니다. 스스로를 과시하며 윗가지가 되어 허식을 부리기보다는 윗가지가 되려는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밑가지가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를 통해 자신이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 나라를 청정한 생명을 지닌 나무로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모습이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사람 사방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32절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지파의 자손들로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았고 또 시편도 지었던 당대의 지혜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보다 솔로몬은 더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3천 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또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자연,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박학다식한 왕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4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을 통해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또한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의 원천이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솔로몬은 듣는 마음, 곧 판결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포괄적인 지혜보다 확장된 지혜를 주므로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그의 지혜는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 또 인사, 경제, 문학 등의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원천으로 작용했고 그가 왕의 직무를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뱀같이 지롭길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삶의 모든 신비와 깊이를 헤아리는 통찰력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 전반절의 내용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을 통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7절과 또 여호수아서 1장 4절을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에 대해 약속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21절의 내용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 기록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그 지혜를 자신이 윗가지가 되라는데 남용하지 말고 겸손하게 밑가지가 되어 타인과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지혜를 선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밑가지가 되는 그런 선왕이 되기보다는 윗가지로서 군림하며 허영과 과시의 삶을 택하는 폭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끝까지 윗가지됨을 포기하지 않았던 솔로몬에 의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는 꺾이고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부인이라는 밑가지의 삶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성장시키는 통로가 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신앙 교훈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얻으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공동체라는 나무의 밑가지가 되므로 그 나무를 더욱더 생명력 있는 나무로 더욱더 성장시켜가는 나무로 만들어가시는 밑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통찰력임을 일깨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로부터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드리며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총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허락하신 지혜를 윗가지가 되는데 오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밑가지가 되는 데 선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모든 지혜의 근원이며 원천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